제7장 세상과 분리됨. 우리는 교회가 사탄에게는 옆구리의 가시 같은 존재로 그를 매우 불안하게 하며 그의 행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 교회는 세상의 건설을 돕는 것을 거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심판에 대해 계속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고 교회가 계속 세상을 경로케 하는 근원이 된다면 세상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괴롭히는 근원이 될 것입니다. 세상도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능력도 확대되는데 사실상 교회가 오늘날 필히 직면해야 하는 세상의 세력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만나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한 것은 공개적인 핍박으로 밖의 몸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물질과 만질 수 있는 사물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주요한 어려움은 더욱 간사하며 물질적인 사물 배후에 있는 만질 수 없는 세력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악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 영적인 세력의 영향력은 처음보다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없던 다른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에서 우리는 일종의 발전을 보게 되는데 이는 저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먼 장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별은 틀림없이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며 또한 무저갱은 사탄의 창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의 관할 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종말에는 사탄이 특별히 그의 잔꾀를 발휘할 것이며 사람은 자신이 이전에는 대항해 본 적이 없는 영적인 세력을 대항해야 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부합됩니다. 확실히 이 세대의 마지막 때에는 죄와 폭력이 이전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한데 그때가 되어 교회가 특별히 씨름해야 할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일상사물 가운데의 영적인 세력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며 장사하고 농사짓고 집을 짓는 것이 롯과 노아의 때의 현저한 특징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특별히 마지막 때의 특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것이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 자체는 죄가 아니라 단지 세상의 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나온 세월 가운데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평안하며 좋은 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의 입고 먹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짐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일상적인 화제입니다. 일종의 세력이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하며 또한 당신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관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라고 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들의 꽃과 공중의 새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그분께 속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다만 꽃과 새를 돌볼 뿐 우리는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별히 강조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이러한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존을 위해서든 자기 과실을 위해서든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것을 유의하는데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며 또한 그 배후에는 초자연적인 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직면한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만이 아니라 귀신을 직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체계를 구상하고 통제하며 또한 세상의 일들을 통해 귀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우리를 그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잘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일의 현상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기를. 과거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각종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런 압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압력에서 그들은 매우 당황해하고 미혹되어 그분을 믿고 의지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이 모든 압력과 혼란의 근원이 사탄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결혼에 있어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방면에 있어서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은 문제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청년들은 낡은 전통을 깨뜨리기는 하지만 대체할 만한 새로운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실제적인 원인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어떤 세대든지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은 건전하며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일종의 비정상적인 요소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로 끼어들었습니다. 심고 집을 짓고 사고 파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전적으로 합법적이고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일들의 배후에는 권세가 사람을 억누르고 어떤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들을 미혹하여 균형을 잃게 합니다. 오늘날 악한 자가 세상 체계를 충동질하여 만든 상황은 두 가지 극단으로 나타납니다. 그 한 극단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하는 것이요. 다른 한 극단은 사람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면에서는 이전에 없던 경제난에 허덕이며 또 한 면에서 이전에 가져보지 못한 치부의 기회를 만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은 다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요즘 당신이 어떤 집에 들어가 누구의 말을 듣든지 간에 당신은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얼마의 돈으로 어떤 물건을 사서 돈을 많이 절약했어요. 내가 1년 전에 샀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 손실을 볼 뻔했어. 당신이 이것을 팔려면 시세가 좋을 때 지금 빨리 팔아야 해요. 당신은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며 열광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의사도 밀가루를 매점매석하고 옷감 상인도 종이를 파는데 이전에 이러한 종류의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이제 이러한 투기의 흐름 가운데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소용돌이에 말려들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일 가운데 일종의 세력이 사람을 사로잡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사람들은 합당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비정상적입니다. 오늘날의 상업은 단지 돈을 조금 벌거나 조금 손해를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체계를 만지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일종의 풀려난 특별한 세력이 난무하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문제는 죄악의 그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세상에 있습니다. 누가 감히 당신이 먹고 마시는 것을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장가 들고 시집가는 것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당신의 장사하는 권리를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원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이러한 일들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이러한 일들을 매개체로 삼아 우리를 무자비하게 억누르는 데 있습니다. 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비록 매우 평범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사탄이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여 세상의 체계에 큰 올무 안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활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헬라어 신약에서 생명을 가리키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조에는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고 푸시케는 혼의 생명을 가리키며 비오스는 생물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는 비오스의 형용사형인 비오티코스가 생활해로 번역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활의 염려, 즉 입고 먹는 것과 같이 현재 이 땅에서 생존에 필요한 일상적인 일로 지나친 압박을 받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간단한 일로 타락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간단한 일로 인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부르심을 소홀히 여깁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면을 받아들여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일들로 둔화해져서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짐이 되어 우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영 안에서 집이나 밭에 있는 물건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어둠을 비치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을 거절했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남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용해야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사모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영적인 세력이 없는데도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명령을 듣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곧 세상의 일로 둔해지지 않도록 영 안에서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일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또 어느 정도 관심하는 것도 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에 붙잡혀서는 안 되는데 이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사탄이 정치세계, 종교세계, 상업세계에서 그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잔인한 통치가 마지막에 정치, 종교, 상업이란 세 가지의 기초 위에 나타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사탄의 왕국은 바벨론으로 예표되어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탄의 특별한 도구입니다. 바벨론은 부패한 기독교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바벨론은 그곳에서 이루어진 무역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8장 전체는 상인과 상품에 대한 기록입니다. 왕에서부터 선원에 이르기까지 그 도시가 무너진 것을 슬퍼하는 사람들은 다 그 번성하던 무역이 멈춤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영이 다시 번영했다가 무너질 때에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은 정치나 종교 때문이 아니라 무역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히 순수한 상업이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한다면 상업의 시작은 사탄과 관계가 있으며 상업의 끝은 바벨론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통스러운 체험에 의하면 그것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상업계만큼 무섭게 사람을 뒤쫓는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가장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도 쫓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완전한 타락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까? 상인이 울자 하늘에서 할렐루야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유일하게 할렐루야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공명합니까? 우리가 일단 상업을 접촉하면 우리는 위험한 범위 안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직업상 순수한 무역에 종사하고 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행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덫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지나치게 자신한다면 이러한 일에서 생기는 파렴치한 이기심을 벗어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상업과 먹고 마시는 것과 장가 들고 시집가는 것에서 어떻게 피하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일들의 배후에 있는 권세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느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물질적인 사물을 취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우리가 이러한 물건을 하나님을 위해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익하게 귀중품을 쌓아두거나 혹은 거액을 은행에 축적해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당신과 나는 단마음으로 언제든지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버린 것이 2,000원인가 아니면 겨우 2원인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후회나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과 나는 자신을 위해 재물을 축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내가 어떤 것을 가졌다면 그것을 버리는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지키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뒤에 제쳐놓아야 한다는 음성이 있을 때 나는 언제든지 조금도 아까워지 않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며 세상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